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ow, though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n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길들인 가축이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희생을 바치는 사람과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사냥이나 몰아서 잡힌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두 번째 요건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동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동물은 사실 그 환경에서 불행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희생동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생되는 동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구약시대에 희생되는 동물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동물은 초식동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의 특성상 채소를 먹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셔야 했던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동물은 길들인 것이라야 하며 초식동물이라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베아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크기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내 권위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개바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나바와 나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고 포도는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양떼를 치고 젖은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에만 빗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나 곡식을 떠는 사람은 자기 몫의 곡식을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밭도 갈고 곡식 떠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씨를 뿌렸다면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을 놓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전에서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근거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택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받는 보상은 값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따르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지혜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기쁜 소식이 주는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모두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엄하게 다스려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25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은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하늘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려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드려도 안 된다면 그 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였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곳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상고가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되도록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아서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대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부르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대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대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든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김에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 때까지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 품삯을 떼는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해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각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 다이르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말은 불신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삶의 규모를 거역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만이 규모라는 것을 갖고 삽니다. 동물에게는 규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우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 속에 있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동물로 전락한 사람을 다시 본래의 복된 자리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그 이상 무엇이 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사람의 모델은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고뇌의 결과인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피를 흘리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하여 짐승이 된 사람들을 살리려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마다 새로운 규모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규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인 거죠. 무절제하게 아탁토스라는 말인데 정돈되지 않은, 즉 종교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제멋대로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타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나타납니다. 부정을 의미하는 앞에 알파, 타소, 질서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 임명하다, 어떤 지위나 운영으로 배열하다, 명하다, 결정하다, 정하다, 두 낱말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규모는 법이라는 말보다도 앞선 것이요, 본보기, 즉 모범이나 규범을 의미합니다. 법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규모는 모범을 의미하므로 부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을 겁니다. 예수도의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막다른 골목에서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신 주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사도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해서 영적인 규모가 없는 사람들, 즉 회복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벌하고 냉혹하며 무섭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유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져도 먹이사슬 때문에 관계하는 동물적인 근성을 봅니다. 이득이 돼야 거리를 하는 식의 만남과 교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순수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엇인가가 필요해야 사귀고 나누고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정 연예인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나 외모, 목소리 같은 것을 허상을 향해서 열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즉 걸친 것과 꾸민 것을 사랑하는 허상의 사람을 좋아하는 세대인 거죠. 그러나 인기가 언덕을 넘어갈 때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도께서는 이러한 군중의 인기를 경계하셨던 사실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에 열광하는 그 군중이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 지를 것을 이미 앞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본문에서 특히 게으름은 일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과는 다른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모양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고 없이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세태, 그래서 복권이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남의 손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쓰려고 하면서도 나의 것은 내놓지 않으려는 엄청난 이기주의의 시대.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려 오셨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상은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의 이러한 요행수는 참으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는 안 하고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건전치 못한 욕심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값없이 일하지 않고 수고 없이 눈을 끼치는 삶을 자신은 신앙의 지도자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들 중에 일하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의 성격이 재림을 주제로 다루는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영광에 들어가려는 자들이야 말로 남의 것을 통째로 꿀꺽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규모의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모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리조차도 자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죠.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규모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당부는 늘 어린아이나 노인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계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로 늘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감격을 가지고 삽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다니. 바울이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의 기쁨과 감격은 십자가로 통한 구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절정을 누리게 됩니다. 기뻐하라는 바울사도의 당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라는 권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은 스스로가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도 기쁨도 없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흠잡기에만 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당연히 일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작은 소모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대로 모아져야 합니다. 죄진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규모를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일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규모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규모 없는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규모를 따라 사는 것이 언제나 소원해 보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규모를 따라 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다고 핏잔을 줍니다. 육교 밑을 손살같이 건너면서 육교 위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요령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세상만 바라보면 자신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러한 우리를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하늘의 규모를 모르고 예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는 성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이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 낙심치 않고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16절 그리고 14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규모를 버리는 사람들은 교제를 끊으라고 당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다시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바울사도는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규범, 모범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따돌림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다이르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늘의 규범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하여 감격하고 충성하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곳이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이 나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고백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천국의 규모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